욥기 19장 1절로 2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열 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 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걸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아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에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아멘.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고난 그 자체도 힘들지만은 고난 때문에 모든 관계가 다 변하게 됩니다. 고난을 겪기 시작을 하면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바라보는 것도 다르고 대하는 것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행동도 달라집니다. 그 변화가 몸에 느껴지기 시작을 하면은 사실 우리가 겪는 그 고난 자체보다도 훨씬 어려운 것이죠. 그게 우리가 견디기 가장 힘든 이유예요. 그토록 가까이 있던 사람인들수록 빨리 멀어집니다. 뭘 속이라도 빼줄 것 같은 사람들이 뭐 속을 빼주기는 커녕 뒤에서 뒷말을 만들고 오히려 험담을 하고 오히려 비난하고 뒤에서 조롱하는 말들이 들리게 됩니다.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지 겪어본 사람들은 알죠. 욥이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건 그거예요. 친구들이 셋이 왔으면은 한 사람 비난 뭐 정도는 뭐 이렇게 거칠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너가 회개해야지. 그러나 그런 얘기를 들으면 또 다른 친구는 그 친구를 말리는 게 정상 아니에요. 야,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니? 지금 사람이 저 모양인데 지금 그게 무슨 얘기가 되니? 이게 그나마 친구들이 열어두었을 때 일어나는 모습인데 지금 욥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게 한 사람이 비난을 쏟아붓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이 또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하고 또 마지막 사람이 또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러면은 여러분 굶어 죽는 사람한테 농사 지어서 먹고 살아라는 게 무슨 귀에 들립니까? 배고픈 사람한테 무슨 쌀 재배법을 가르치겠습니까? 농사 작법을 가르치겠습니까? 무슨 비료 주는 법을 가르치겠어요? 지금 친구들이 하는 건 이런 모양이란 말이에요. 배고픈 사람한테는 밥 한 숟가락 주면 되는 거지 거기다 대고 무슨 농지를 구입해서 무슨 뭐 잘 기르면은 무슨 뭐 쌀 재배량이 10배, 20배 늘어날 거다 그런 소리 해봐야 아무 소용없잖아요. 이게 진짜 누가 지혜냐는 말이에요. 어려운 사람한테 누가 지혜냐는 말입니다. 저 같은 설교자가 지혜입니까? 아니면 가서 그 사람 손을 붙들어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한테 가서 밥 한 숟가락 떠먹여주는 사람이냐 말이죠. 물론 각자의 은사가 다르겠지만 우리가 잘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 욥이 정말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마 너무 공감이 가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욥처럼 이렇게 말했던 사람 내지는 욥처럼 이렇게 느꼈던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1절,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열 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참 이게 말이죠. 사람이라는 게 관점이 상반되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야,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나를 대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느냐라고 말하지만 친구들 입장에서는 넌 우리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부끄러움을 모르는구나 라고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보는 게 달라요. 완전히 거꾸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의견이 엇갈리기 시작을 하면은 너무너무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달리 보는 사람들을 설득한다, 뭐 말로 타이른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말로 안 됩니다, 그 사람들. 너희가 지금 내 마음을 괴롭히고 말로 나를 짓부순다고 말해요. 이 친구들이 왔으면 때리기를 했습니까? 발로 진짜 밟기를 했습니까? 그러나 그 친구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진이기듯 짓밟듯 짓부수듯, 이 짓이라는 게 강조조사 아니에요? 그냥 부수는 게 아니라 그냥 짓부수는 거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말 이게 지금 한두 사람도 아니고 세 친구 나와서 말로 그냥 이렇게 자꾸 퍼부어대니까 나를 열 번이나 학대하고도 어떻게 부끄러움도 모르니 너희들은? 이렇게까지 망가진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부끄러운 일 아니니? 이런 얘기죠. 그리고 정말 친구들이 한통속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부끄럽지도 않니? 강한 사람에 맞서서 셋이서 힘을 합쳐서 대든다 그러면 그게 옳은 일이지만은 지금 아무 말도 못하고 힘도 없고 그야말로 죽음만 앞에 두고 있는 사람한테 와서 말이죠. 셋이 힘을 합쳐서 비난한다. 이거 너희들 부끄럽지도 않니? 그런 얘기죠. 다윗이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뭐라 그랬을까요? 다윗의 기도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86편 시편 86편 17절이에요. 얼마나 다윗도 억울했던지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을 놓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제발 저 사람들이 좀 부끄럽게 만들어주세요. 나를 회복시키셔서 주님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면 저 사람들이 아마 부끄러워할 거예요. 이제. 저렇게 나를 험담하고 뭐 이렇게 네? 사울한테 쫓길 때 뭐 정말 13년간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어디 가서 뭐 사람들 시선을 한번 부딪힐 수가 있습니까? 한번 식사를 같이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언제 어떻게 밀고가 들어가서 죽을지도 모르고 쫓겨다니면서 그 모든 관계가 뒤틀리면서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아 참 숨쉬기조차 어렵지 않습니까? 4, 5, 6절 읽습니다. 시작.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야, 서로 내게 허물이 좀 있다고 하자. 그러나 나만 그런 허물이 있냐? 뭐 내가 뭐 사람을 죽이고 뭐 그런 살인죄를 저질렀냐? 내가 좀 허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허물이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있는 허물 아니냐? 또 억울한 일을 겪으면 하나님한테 한마디 두마디 할 수 있지 뭐. 그게 이제 이런 심정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 자꾸 당하기만 하면은 야, 그 너는 얼마나 옳으냐? 당신은 얼마나 옳길래 나한테 이렇게 자꾸 손가락질하냐? 예?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 비난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정말 뭐 내 눈에 예, 뭐 티가 있다고 치자. 그럼 내 눈에는 어떠냐? 들보는 없냐? 예수님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비난하는 손가락 하나를 남한테 가르치면 손가락 세 개는 나를 가르친다는 말이 참 재밌는 표현 아니에요? 너 하고 가르칠 때 벌써 손가락 셋은 나를 가르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이 늘 남을 뭐 이렇게 들여다보기 전에 나를 먼저 성찰하는 것이고 남의 잘못을 보더라도 그 잘못이 내게는 없나 나를 돌아보는 게 우리의 신앙의 태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억울한 지금 이걸 했는데 하나님이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한다 너희들. 하나님이 나를 지금 꼼짝 못하게 하셨지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문도 잘 모르겠고 까닭도 잘 모르겠지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것은 지금 욥이
막연하나마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거 도대체 설명이 안 되는 고난인데 이런 고난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주실 까닭도 없고 해명할 도리도 없는 이런 고난은 하나님이 푸셔야만 풀어지는 거지 인간한테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서 요한복음 9장을 보면은 저 맹인이 눈 먼 게 자기의 죄입니까? 아버지 죄입니까? 자기의 죄도 아니고 아버지 죄도 아니고 그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잖아요. 누가복음 13장에도 마찬가지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사람이 8명이나 죽었어요. 야,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망대가 무너져 죽냐.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망대가 무너져서 실로암에서 죽은 8명이 죄가 너희들 이스라엘 전 백성들의 죄보다도 더 많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고가 나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같이 비행기 타고 왔다가 다 몰수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저처럼 뭐 코로나 또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저 목사는 얼마나 은밀한 죄가 있길래 코로나 걸리나 그런 생각을 안 하셨어요? 혹시나? 안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사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 왜 아무도 안 걸리는데 멀쩡하게 다들 잘 있는데 말이지. 그래서 목사들이 되게 어디 아프면 숨깁니다. 암 걸리면 어디 뭐 조용한 데 가서 수술하고 말도 안 해요. 어디 목사가 뭐 암이 걸리냐. 아, 여러분 암이 뭐 지금 30%나 걸려 있는데 뭐 걸리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하지 말란 말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고난을 겪을 때 그 고난을 죄악의 경중, 평안을 어떤 의로움의 경중의 판단의 근거로나 잣대로나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 비트코인에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로워서 투자한 게 그게 성공한 거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의롭고 뭐 제프 베조스가 의롭고 무슨 뭐 빌 게이츠가 의롭습니까? 아이고 빌 게이츠 이혼 당하는 거 보니까 할지도 안 할지도 온갖 다 한 게 드러났는데 그래도 막강하니까 언론이 다 막아주더만 거기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하고 살아요. 근데 무슨 온 인류를 구원하는 듯 말이죠. 그런 천사의 얼굴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그런 거 가지고 무슨 뭐 돈을 가지고 무슨 얼마나 헌금을 했네, 도네이션 해서 기부금을 했네. 그런 거가 척도 삼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다주는 그 마음의 정성을 주님께서는 더 크게 보시는 분이시고 무슨 뭐 100억, 1000억을 헌금하는 것보다도 과부가 두 랩돈 단 동전 500원짜리 두 개 넣은 걸 더 크게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살아야 여러분 휘둘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 재산을 다 헌금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한테 아무 유익이 없다. 그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면서 한마디 하는 거하고 사랑 없이 100마디, 1000마디 하는 거하고는 무게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건 뭐 그렇게 많이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죠. 7절, 8절, 9절입니다. 시작.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했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 벗기시고. 이거 지금 뭐 지금 본인이 당하고 있는 것도 하소연하는 것이죠. 나 이런 지금 이런 지경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억울하다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다. 어떻게 고난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 또 그렇게 침묵하시는지 우리가 이해가 더 안 되는 것이죠. 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음성도 들리는 것 같고 말씀도 깨달아지고 하는데 고난 깊은 고난 가운데 들어가면 깊은 암흑과도 같고 또 긴 터널과도 같아서 하나님이 정말 침묵하실 때는 안 계실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럴 때 사람들이라도 좀 따뜻하게 대하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긴 터널로 집어넣으시면 사람들은 더 냉담합니다. 더 차갑습니다. 자, 10절 이하를 또 읽을까요? 시작. 사면으로 나를 흐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법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뚫러 진을 쳤구나. 지금 욥이 지금 이런 심정이라고. 야, 어떻게 이게 고난이 파도처럼 와가지고 군대가 그냥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그냥 공격하는 거죠. 진군의 나팔을 불고 오듯이 말이죠. 우리가 일장에 보면은 뭐 계속해서 비보가 날라오지 않습니까? 예, 바람이 불어가지고 뭐 다 뭐냐 하나하나 차례차례로 해서 모든 게 다 빼앗겨버리고 본인이 마지막으로 병에 걸리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어떻게 뭐 이게 수습할 길이 없는 거죠. 불행이라는 게 그래도 모아서 하나 고비를 넘어가고 또 좀 한숨 돌리고 해야 수습이 될 텐데, 수습할 겨를 없이, 숨 돌릴 겨를 없이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참, 어제도 우리 뭐 자매가 한번 돌아가셨는데, 뭐 부모 돌아가시고 남편도 돌아가시고 본인도 딸 하나 놓고도 돌아갔어요. 제가 그 보면서 뭐 참 말씀을 전한다고 전하지만은 제가 가슴이 뭐 그렇게 뭐 참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제가 이제 좀 있는데 저보다 젊은 사람들 장례식에 솔직히 가고 싶지가 않거든요. 뭐 더 사는 사람이 뭘 뭐 가서 뭐라고 하겠어요. 젊어서 돌아가는 분들 보면.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접속이 되면 시간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영원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영원한 시간에 우리가 클릭이 되고 접속이 되면 우리가 10년 사나 100년 사나 똑같습니다.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어릴 때 배운 수학의 공식 아닙니까? 100 플러스 무한도 무한이요. 예? 1000 플러스 무한도 무한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원을 살지 않으면은 죽어서 영원한 데 못 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뭘 좀 더해서 영혼에 접속되는 게 아니고 그냥 플러그 인 아니면 스위치 온, 그게 영혼에 접속하는 유일한 길이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벽에 있는 스위치를 켜면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불 들어오기 위해서 한 게 뭐 있어요? 딱 하나 스위치 올린 건데 이걸 믿음이라고 우리는 부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걸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욥이 지금 믿음의 씨름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시선이에요. 시선. 뭘 바라보느냐예요. 어둠을 바라볼 거냐 아니면 손으로 더듬어서라도 스위치를 바라볼 거냐. 뭐 수원지를 바라보고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수도꼭지만 찾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 수도꼭지를 틀면 돼요. 그래서 믿음은 시선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뭘 바라볼 거냐. 뭘 바라보고 살 거냐. 믿음은 사고의 싸움이에요. 무슨 생각을 붙들고 살 거냐.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뭘 대단한 걸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네? 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형제들도 떠나요.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다 타인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게 고난이 관계를 바꾸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단 말이에요. 아, 잘 나갈 때는 옆에 다 있었어요. 돈 쓸 때는 옆에 다 있습니다. 줄 서서 가죠. 밥값 내주고 하면 얼마나 친구가 많은지 몰라요. 그 밥값 술값 아무리 내줘봐야 여러분 진짜 친구는 깊은 고난 가운데 들어왔는데 그냥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거. 그게 친구죠. 와서 이렇게 떠들어대는 것도 친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쭐대고 어쩌면 자기의 우월한 것을 이제 비로소 드러낼 때가 되었구나. 그전에는 기가 질려가지고 조금씩 뭐 주눅 들어서 쭈뼛쭈뼛 하다가 완전히 망가지고 나면은 아, 그래도 내가 낫네. 그런 꼴로 나타나는 친구가 또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친척이 어디 있습니까? 가까운 친지들 찾아올까 봐 두려워하죠. 15, 16절입니다. 시작.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야,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내가 겪었던 일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 말. 종을 불러도 대답 안 합니다. 아, 저 사람 힘이 빠졌구나. 이제는 뭐 이제 아무 영양가가 없는 사람이구나. 뭐 불러도 대답 없습니다. 전화 콜백 안 옵니다. 이게 그게 세상이에요. 예, 뭐 단 한 번도 연락 오는 법 없습니다. 17, 18, 19절이에요. 시작.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에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이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몸에서 이렇게 냄새나면 부인도 뭐 옆에 잘 안 옵니다. 부모 중병에 효자도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부모도 많이 아프면 효자 없어져. 귀찮습니다. 좀 다. 그것도 나무랄 것도 아니에요. 너는 어떻게 부인이 내 아내가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좀 아 부인이라도 입냄새도 싫어하는 게 부부인데 그걸 어떡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내 허리에 자식이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자식 다 죽고 누가 있습니까? 근데 이게 원래 원문은 내 모태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에 난 자식들이니까 형제들을 말해요. 형제. 형제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뭐 가련하게라도 여기고 곁에 있기만 해도 다행인데 그렇지도 않단 말이죠. 그 애들까지도 나를 업신여이고 아유 그전에는 뭐 존경하고 큰 동네 어른처럼 여기다가 완전히 뭐 거지꼴이 되면 뭐 돌 던지고 그러죠. 옛날에는 내가 일어나면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그래 그것도 참 신기해요. 그전까지는 그렇게 속이라도 빼줄 것 하다가 미워하기 시작을 해요. 예. 곁에 오면은 마치 무슨 뭐 부정 타는 사람처럼 그렇게 미워하고 예. 그러고는 뭐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여러분이 읽으면서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참 별일 없었던 모양이죠. 진짜 원수처럼 굽니다. 이게 아니 우리가 세상에 이런 걸 한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그러잖아요. 욥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 세상의 실상을 한번 보고 싶니? 너 돈 가지고 너 저 모든 걸 가지고 풍족하게 사니까 야 너 정말 세상이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니? 어쩌면 욥의 믿음을 한번 주님께서 이렇게 스스로 들여다보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그게 믿음인가?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전히 내게 하나님인가? 이걸 물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것은 황제를 기리기 위해서 만든 도시예요. 갈릴리 북부 쪽에 있는 도시죠. 가이사랴 빌립보에 와서 예수님께서 그 뭐 황제의 신상이 즐비하고 우상 판 신전이 있고 가보면 거창하죠. 모든 사람들이 황제를 카이사르 마이 로드라고 부르는 이 시대 그 화려하고 웅장한 신전들 앞에서 물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렇게 묻는 거란 말이에요. 이 화려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하고 살 것입니까? 오늘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어마어마한 뭐 테슬라 주식이 뜨니까 뭐 일론 머스크 하루에 42조를 더 벌었대는데 돈도 계산도 안 되는 돈을 벌었던 이런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 그런데도 너는 돈 한 푼 없어서 점심값 걱정을 해야 된다면 그런 너에게 나는 누구냐 도대체 하나님이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그런 신정론적인 질문을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뭐 남편 잘 나가고 뭐 아내 돈 잘 벌고 해서 부부가 잘 사는 집에도 있을 수 있지만 남편도 실직하고 아내도 그냥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신가? 이걸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죠?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욥과 똑같이 이렇게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러면 고난도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끝이 있음을 믿을 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아 데려가시면 데려가시죠. 주님이 데려가신 날이 가장 온전한 날, 완벽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는 거죠. 뭐 가면 더 좋은데 왜 여기 그렇게 미련을 두고 있겠어요? 거기를 모르니까. 그렇게 천국 얘기를 하다가도 막상 병이 들면 더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아니고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눈을 뜨기가 두렵고 귀를 열기가 사실 고통스럽습니다. 들리는 소식 하나도 제대로 마음 편케 하는 게 없습니다. 오늘 하루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때로는 막막하기만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과연 넘길 수 있을까? 그렇게 숨이 간당간당하는 어렵고 힘든 환자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질문할 수밖에 없는 이 고통스러운 질문 앞에 주님은 여전히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말씀처럼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하시오니, 주님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가운데 이런 기도가 얼마나 계속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 버틸 수 있는 힘,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 견디겠습니다. 끝에 마지막 순간 주님께서 승리한다는 나팔을, 천사장의 나팔을, 천사장의 호령을 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끝까지 이 길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함으로써 우리를 되찾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버려진 아들을 두고 우리를 맞아주신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눈에 보이는 것 덜 보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더 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눈뜨게 하심이, 오늘 욥처럼 절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도록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하나님 손에 이끌려 예배자리에 앉은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참된 예배자들, 참된 믿음의 거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